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가정의 달 세 번째 메시지로 크리스천 결혼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련회처럼 단체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하는 간단한 말 전달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의 공식적인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그래서 그냥 말 전달 게임이라고 불렀는데 한국에서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하는 게임입니다. 간단한 게임이에요. 첫 주자가 문장을 하나를 받아서 그 옆 사람에게 귓속말로 전하면 그 사람이 또 그 옆 사람에게 귓속말로 전하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가장 마지막 주자가 그가 전달받은 말을 되풀이했을 때 처음 시작한 말과 일치하면 이기는 그런 게임 기억하시죠? 예. 쉬운 게임 같지만 한 줄의 문장을 한 10명이 귓속말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단어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오류들, 단어가 바뀌는 경우가 생각보다 쉽게 일어납니다. 저 멀리 새가 날라와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10명을 통과한 후에 제 머리 새카맣대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이 바뀝니다. 예. 전달 과정에서 내용이 조금 조금씩 왜곡되어 가다가 끝에 가서는 처음 문장과 완전히 다를 뿐 아니라 때로는 말이 안 되는 문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처럼 말 전달 게임이 생각이 납니다. 결혼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죠.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에덴 동산에서 제정해 주신 인간 관계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일평생 함께 살고 하나가 되기를 약속하면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섭리인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래 뜻하신 결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결혼의 형태, 결혼의 의미에 대해 인간의 뜻을 앞세워서 추구한 결과 오늘날 결혼 관계에 대한 일반 사회의 생각과 심지어 결혼에 대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과 그 처음 뜻과 너무도 다르고 이질적인 개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말 전달 게임을 통해 처음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서로 다른 상황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씀입니다.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의 개념에 대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번 주와 다음 마지막 주 이 두 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의 소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결혼에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그 부부된 관계를 조명하시는 말씀들이지만 그 부부 관계만을 조명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결혼의 정의가 시작하지요. 또 남성과 여성의 성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나라는 인격체에서 성의 역할과 성욕의 영향에 대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결혼의 원래 개념과 목적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우리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과 섭리를 기뻐하고 받들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오늘 우리 본문 첫 문장을 읽는 순간에 왠지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도님들 가운데 아내된 자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순종하라 라고 하신 이 첫 구절이 마치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 잡힌 유교 사상과 가부장적인 개념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 문장 자체가 충분히 그렇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구절에 대한 어떤 1차적인 우리의 거부 반응과 방어적 자세를 믿음으로 내어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 본문이 속한 베드로 전서의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면 그 전반적인 목적을 우리가 알고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베드로 전서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의 교회에 박해가, 핍박이 심해졌을 때 사도를 통해서 소아시아라고 불리우는 오늘날로 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내용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편지를 통해서 믿음 때문에 오는 핍박의 현실에 대해서 그들을 동정하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핍박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있다고 강조를 하시면서 그 내용을 기억하고 받들어가기를 그치지 않도록 그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동정과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핍박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그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베드로 전서를 잠깐 보면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그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부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구분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자 특권인지 말씀을 하십니다. 2장 중반부터 우리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3장과 4장에 걸쳐서 우리 믿음의 가족과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변함없이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구분된 거룩한 생활을 이어가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와서 때로는 숨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삶의 변화가 있지만, 하지만 변할 수 없는 그런 그 기독교 가정의 그 정체성과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는 교회에서 지도자들과 신도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과 그 지도를 따르는 신도들의 그 아름다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격려의 말씀과 더불어 베드로 전서를 마칩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3장을 시작하는 말씀으로서 믿음 때문에 오는 핍박 속에서도 우리 크리스천 집안이 어떤 틀 속에서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할지, 무엇이 변할 수 없는지 설명하신 그런 부분에 속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취하는 자세와 서로 대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총 7구절 중인 오늘 본문에 총 7구절로 이루어져 있는 오늘 본문 중에 첫 6구절은 아내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마지막 한 구절만 남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도 보시겠지만 첫 6구절 또한 남편들뿐 아니라 모든 남성이 귀담아 들어야 하는 중요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결혼 관계를 통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크리스찬들의 어떤 소명, 어떤 콜링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남은 시간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결혼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리더십에 대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결혼 관계 속에 리더십에 대한 소명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 포인트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헬라어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단어는 후포타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 계실 줄 알아요. 이 단어가 바른 이해를 요구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많이 언급이 되는 단어고, 다시 말씀드리면 후포타조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내된 하나님의 딸들에게 각자 자기 남편에게 후포타조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는 순종 또는 순복, 그러니까 순종과 복종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한글 번역을 참 사랑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번역에 대해서는 더욱 적절한 표현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해를 많이 일으키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순종한다, 따른다 라는 의미의 단어는 방금 말씀드린 후포타조가 아니라 후파쿠오우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6절에서 나와요. 이 두 단어가, 그러니까 후포타조우라는 1절의 단어와 순종을 가리키는 후파쿠오우라는 이 두 단어가 똑같은 접두사로 시작을 하죠. 후프라는 접두사입니다. 이 후프라는 것은 아래를 뜻하는 접두사입니다. 영어로 하면 under이고요. 그리고 그 헬라어 그 발음에서 hypo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hypo. 영어에 hyper가 있고 hypo가 있어요. 그래서 체온이 정상의 기준에서 너무 높아서 고체온증을 hyperthermia라고 하고 저체온증은 hypothermia라고 하는데, 그 hypo라는 단어입니다. under 정상. 정상 아래, 이런 뜻이죠. 신약성경에서 순종하고 따른다라는 의미의 후파쿠오라는 이 단어는 위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받듣는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위에서 내려온 말씀을 아래에서 받든다. 그래서 순종하다, 따르다 라는 번역이 나옵니다. 적절하죠. 근데 이와 반면에 오늘 우리의 첫 단어인 후포타소는 리더십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순서와 위치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리더십에서 순서와 위치 말씀입니다. 군사 용어가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중에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있죠. 네, 우리 권사님을 비롯해서 남성도님들, 예, 군대에 체험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대는 계급을 기준으로 경례를 하죠. 예, 사회에서는 나이와 경력으로 손위, 손아래를 구분하고 또 대식부 중에는 족보 서열을 따라서 손위, 손아래를 구분하기도 하는데 군대의 서열의 기준은 계급입니다. 계급을 따라서 리더십의 서열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아내 된 자에게 남편에게 후포타소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 단어를 쓰시는가 하면 한 가정에서 가장의 책임을 그 남편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리더십에 대해 남편을 서열 1번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의도가 아닙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라 아내가 서열 1번이 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가장의 책임으로 리더십의 서열 1번에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바로 뒤에 서열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타락 후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부터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후포타소라는 이 표현의 적절한 한국어 번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어로는 적절한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subordinat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무도 적절합니다. ordinate라는 것은 order, 그러니까 순서, 그리고 위치를 뜻한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아래 subordinate 했다, 누구에게 subordinate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적 가치가 그 사람에게 미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가 더 귀하고 가치롭고 내가 가치가 떨어져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뚜렷한 목적 때문에 그 점에 대해 내가 나의 위치를 그 사람 아래 취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subordinate 한다. 그 위치를 그의 아래로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한글로 번역을 합니까? 어렵습니다. 예, 어려워요. subordinate를 찾아봐도 예, 그렇게 딱 부러지게 번역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복하라 라는 표현보다는 남편 아래 남편을 보필하라 라는 표현이 오해 소지를 좀 덜 제공하는 표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여성도님들을 향한 사도의 말씀은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아래에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닐 뿐 아니라 부부간에 아내가 남편의 모든 뜻에 순종을 해야 한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남편의 모든 뜻에 아내가 뭐 무작정 순종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점을 우리가 본문 1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 제가 다시 읽지 않은 본문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곁들여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복하라. 이는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부인이 크리스찬인데 남편이 불신자인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7장과 고린도후서 6장 이런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결혼 대상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을 강하게 주입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불신자를 배우자로 삼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주 안에 있지 않은 남편을 둔 경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한 이 경우는 모름지기 성도가 불신자와 결혼한 그런 경우가 아니라 둘 다 불신자였는데 아내가 먼저 주님을 영접한 그런 경우였을 것이 엿보여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에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그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지 그 1세대 그리고 그 차세대 안에서는 정말 내가 정말 크리스찬 1세대가 되는 내 우리 가문에서 1세대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내들이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남편은 아직 불신자인 경우, 이런 경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경우에 불신자인 남편이 그 가족을 불신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끌려고 했을 때 그의 리더십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불신을 향해 나가도록 그 가정을 이끈다면 성도된 아내가 무조건 남편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 이건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우리의 순종은 어느 경우에도 무조건적인 순종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 순종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는 범위를 지키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범위 속에서 사람에게 순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내들아 너의 남편에게 순복하라 라는 말씀이 절대적 순종, 모든 뜻에 따라야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점을 여기서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부부라 할지라도 사도는 성도된 아내가 불신자인 남편을 가장으로 받들어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하지요. 이것이 너의 기본적인 자세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남편을 복음으로 설득하는 방법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남편에게 후포타소 해주는 아내의 행실이라고 그렇게 여기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아내가 믿고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남편이 그 복음이 왜 그렇게 좋은가, 뭐가 그렇게 좋은가, 말만 넣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아내가 복음의 열매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 복음의 열매가 남편이 가장 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남편의 그 가장으로서의 리더십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해 주는 모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그 복음의 열매가 남편이나 그 가정에게 전혀 해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내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준다고요? 남편의 지도 아래 자기의 위치를 두면서 남편을 최대한 따라주고 격려해주고 보필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불신자된 남편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식 있는 남편이라면 그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아, 옳다 됐다. 이제 아내를 부려먹어야지. 이게 의식 있는 사람의 반응이겠습니까? 의식 없는 사람의 반응이 될 수는 있겠죠. 이런 게 아니고 아내가 나의 리더십 자리를 그러니까 가장으로서의 리더십 자리를 존중해 준다면 아, 이 가정의 리더십에 대해 내 책임이 아내의 책임보다 더 크구나. 이 가정의 리더십의 의무에 대해 아내가 1차적이 아니라 내가 1차적이구나 하면서 남편의 위치에 대해 더욱 숙연해집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은혜예요. 아내가 제2의 2인자의 위치를 취해줄 때 남편이 제1인자의 위치에 대해서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매번 그렇지 않지만 의식 있는 남편이라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혼이신 성도님의 경우에 또한 자녀와 손주들을 두고 결혼하지 않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 마음에 이상형 배우자는 키와 얼굴과 직업과 재산의 풍부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상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통해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를 누림과 동시에 나의 소명에 대한 책임을 전심으로 받들려고 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결혼하지 않은 나를 위한 배우자에 대한 기도, 또 결혼하지 않은 자녀와 손주들에 대한 그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정말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 때문에 자기 자신의 위치 또한 1인자가 아니라 2인자로 둘 줄 아는 그 자리로 들어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결혼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거룩함이라는 단어도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 히읗으로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단어가 후포타소였는데 거룩하다는 단어는 하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관계 속에 거룩함에 대한 소명을 분명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의 거룩함, 결혼관계에 대한 거룩함인데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을 향해서 말씀이 이어지죠.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여성이 화장을 하고 옷과 주얼리, 여러 액세서리로 자신을 치장하고 꾸미는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가 존재하던 로마 사회, 헬라 문화는 로마 제국이 풍요로운 사회였던 만큼 여성이 자신을 최대한 화려하게 꾸미는 문화였습니다. 사회가 풍요롭지 않고 삶이 풍요롭지 않으면 오늘 저녁에 밥상에 올릴 밥을 위해서 수고하기 위해서 누가 그 모든 치장을 신경을 쓰겠습니까? 풍요롭고 여유가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자신을 많이 꾸미는 그런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에 비교해서 교회의 여성도님들에게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단장하고 꾸미기를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모습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단장하기를 집중해야 할 부분은 4절을 보시면 마음에 숨은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주십니다. 숨었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겉으로 확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지도하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존재하는 곳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이죠. 속에서 그의 겉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치장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숨은 사람, 우리의 속사람이다. 그리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만족이 넘치는 그런 삶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예배를 시작했던 시편 103편 말씀처럼 나에 대해 모르셔서가 아니라 내가 먼지와 같고 흙으로 돌아갈 가련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면서, 스스로 의롭지 못한 존재라는 걸 아시면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복음의 기쁨, 평강, 복음에서 오는 평강,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나에게 목자가 계시다는 그런 위안, 그리고 만족,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내가 생활하며 기뻐하는 삶, 이런 모든 것들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절에서 하신 말씀과 비슷한데요.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위. 그러니까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서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위가 나오는데,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진지하고 엄숙하다는 뜻입니다. 삶에 대해서 진지하고 엄숙한 사람. 함부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굉장히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그 삶을 일구어 가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정결하다. 청결하고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그런 겉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장하지 말라, 꾸미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가꾸려고 하는 나라는 인격체가 나의 겉사람인가 나의 속사람인가 우리는 반드시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1차적인 대상은 교회의 여성도님들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말씀은 우리 남성도님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남성도님들, 성도님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여성상이 있어요. 성도님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그 여성상이 오늘 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 본문에서 보여주신 이런 여성이 성도님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여성상입니까? 아니면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님의 여성상은 겉으로 아름다워 보이고 속으로는 세속적인 가치를 즐기는 그런 모습입니까?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내가 회개하는 삶,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시작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치관이 고스란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남자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성상입니까? 저는 오늘날 기독교 가정과 교회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이슈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가정과 기독교 교회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이슈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이 사회의 흐름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무시하면서 동성애와 성전환 문화까지도 지지하는 사회 제도가 가장 위험한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가정과 교회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이슈는 이상적인 남성상, 이상적인 여성상에 대해 성화하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성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성화하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이 기독교 가정을 망가뜨리고 기독교 가정을 무력하게 하는 가장 큰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남성도들이 이상적인 여성상에 대해 성화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한 가지 부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곧 포르노 관람을 생활화하기를 그치지 않는 남자들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아무리 믿음 있는 여자가 가장 좋다고 하고 나의 이상형은 이런 여자라고 말하지만 포르노 관람을 생활화하기를 그치지 않는 모습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그 속사람의 정신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인터넷에 가셔서 미국 목회자들, 그러니까 목사, 강도사, 전도사, 유스 패스터 등을 상대로 포르노 중독에 시달리는 설문조사하신 것을 검색을 해보시면요. 그냥 Pastor Pornography 이렇게 두 단어만 검색하셔도 됩니다. 설문조사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 것도 나오지만 최근 것도 나와요. Christianity Today, Gospel Coalition 이런 사이트에서 Barna Research 이런 데서 조사한 내용들을 보면 포르노의 유혹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모습은 일반 교인들만이 아니라 목회자들 사이에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사실대로 설문조사에 임하지 않은 사람들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숫자는 더 높겠죠. 55%, 60%, 65% 이렇습니다. 포르노 유혹에서 자신이 자유하지 못한다. 지난 4월 버지니아주에서 교단 컨퍼런스를 제가 참여했는데 거기 컨퍼런스를 개최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영어권 교회입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스태프 미팅을 하는데 그러니까 교역자들의 모임을 화요일마다 하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서 전원이 돌아가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대답해야 되는 다섯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섯 가지 중에 첫 번째 두 질문이 성문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는 Have you looked at porn or any sexually explicit material since the last time we met? 우리 지난주 마지막 만났을 그 후로 포르노를 본 적이 있습니까? 소위 성인물을 접한 적이 있습니까? 묻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둘째는 Is there a dangerous woman in your life? 그래서 dangerous woman이 뭐 칼을 들고 있는 여자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나의 부부 생활을 망가뜨리게 하고 나의 그 마음을 빼앗아갈 그런 여자들이 너에게 존재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대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 이것이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 교역자라는 그 특수한 그 공동체 속에서 정직해야 되고 자신의 허물을 공개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또 서로 변화할 것을 위해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공동체죠. 그 안에서 이 질문을 묻고 대답해야 하는 것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난 한 주간 포르노물을 접했는가? 포르노 영상을 봤는가? 사진들을 봤는가? 나는 그 문화에 중독되어서 더 이상 그것이 그렇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진 않는가? 이 질문은 누가 나에게 묻기 전에 성도님이 스스로 물어야 하는 질문이고요. 우리 남성도님들이 스스로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누구라도 나에게 물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지난 한 주간 포르노물을 접했습니까? 물을 수 있고 제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또한 이 질문은 그 질문의 답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묻고 계시는 질문입니다. 남자들의 성욕이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어디서 보는가 하면 구약시대 때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솔로몬은 부인이 1,000명이었어요. 이런 어떤 다처제에서도 보이지만 이건 절대로 아브라함을 블레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데 아브라함이 사랑하던 아내 그리고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던 아내와 평생 살고 100세 넘은 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재혼을 해요. 그리고 또 아들, 딸들을 낳습니다. 자녀들을 낳아요. 이거는 뭐 성욕이 왕성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나이, 100세가 넘은 나이에도 남자들은 성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앞으로 남은 인생, 그것이 6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남은 인생 마지막까지 우리는 우리의 성욕을 다스리는 어떤 조치를 취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오늘날 이렇게 성문화가 만연하고 대중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거기에 먹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누가 지난 한 주나 호르몬물을 봤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그 자리를 피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포르노 문화가 대중문화가 되어가는 시대입니다. 이처럼 대중이 즐겨보는 영상 속의 그 인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인,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내가 상대방의 주님께서 주신 그 리더십 아래로 들어가기를 기뻐하는 여인,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여인들의 모습, 그 여인들의 모습과 포르노물의 여인들의 모습을 대조해 보십시다. 같은 인물들이 아닙니다. 같은 가치관과 같은 기쁨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문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교회 남성도들마저도, 그러니까 교회 밖은 뭐 두말할 나위 없고 교회 속에 남성도들, 심지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여성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이 사회의 교회의 실체입니다. 우리 남성도님들, 포르노의 유혹에서 빠져나오고 자유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결의 소명이고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세력이 강력해요. 내가 거기 사로잡혀 있다면 마치 마약에서 헤어나온 것처럼 그 세력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에서 빠져나가는 길은 우리가 여성에 대해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은 여성들이 좋아요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은밀한 곳에서 내가 값지게 여기는 여성들은, 내가 지켜보고 싶은 여성들은 성경 말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이런 여성들이다 라고 할 만큼 우리의 가치관이 변할 때 우리는 참으로 이 공동체, 가족과 교회 공동체에서 그 남성들의 위치에 역할을 감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서 어떤 여성이 가장 바람직한 여성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런 여성을 보고 계십니까? 그런 여성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 기쁨을 얻고자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회개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든 남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추구해 나가십시다. 이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여성도님들, 거룩한 삶이 성도님들의 가치관입니까? 아니면 거치장에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출애굽기를 읽다가 33장에 가서 웃지 못할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33장은 32장에서 모세가 호렙산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40일 후에 내려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완전히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런 사건 바로 다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던 그 직후에 우리 출애굽기 33장으로 가시면 제가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에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너희 단장품을 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아무도 없는, 다른 사람들 아무도 없는 황야에서 이스라엘 여인들은 온몸을 치장하고 걸어다녔다는 것입니다. 이 금은보화가 어디서 났습니까?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때 이집트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웃들이 금은보화를 안겨줍니다. 제발 이거 가지고 떠나주세요. 더 이상 이 땅에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떠나주세요. 라고 했을 때 금목걸이, 보석 이런 것들을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 모든 것을 들고 나와서 일부는 불에 던져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나머지는 그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온몸에 금목걸이, 보석, 다이아 이런 것들을 치장하고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한면으로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누구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치장을 하는가? 누구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외모에 신경을 쓰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나는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원하는 가치관을 추구해야겠구나. 다시 한번 주님의 채찍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혼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의 공통된 비전을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남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와 함께 살면서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함께 한 공간에서 살아라가 아니라 이 모든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그와 함께 동거하기를 기뻐하고 그가 연약한 그릇이니 이 점을 유의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 연약한 그릇 그러니까 여성이 어떻게 남성보다 연약합니까? 어떤 면에서 연약합니까? 지구력이나 이런 것 보면은 테스트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뛰어난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셨을 때 그릇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참 잘 아는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리스도라는 보석을 담은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그릇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그릇은 그저 신체적으로 약한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참 여성들의 스포츠 문화가 이렇게 왕성한 오늘날도 올림픽의 기록을 보면 신체적으로 뭐 달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남성들이 우월하지요. 신체적으로 더 뛰어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기능이 강화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뛰어났다는 게 더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인정을 받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신체적으로 약한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성이 연약한 그릇이 되는 이유는 당시에 여성은 사회적으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여의고 하면 굉장히 이건 아주 어떤 생계와 직결되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 말고 신체적으로 약하다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없다고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해주고 받들어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너희와 함께 동일한 유업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Synkleronomos라는 세 번째 단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후포타소를 봤고요. Subordinate, 그리고 하기온, 거룩한 삶, 그리고 Synkleronomos라는 것. 서로 동일한 유업을 상속받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남편을 받들어주고 Subordinate 하라고 하셨을 때 이것은 어떤 여성의 가치와 존재성에 대한 이등이 아니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그 거리에 대한 이등이 아니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유업을 상속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반쪽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성과 똑같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가 이처럼 믿음 안에서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남편의 리더십 아래 자신의 위치를 잡아나갈 때 남편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이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다. 못해서 지금 이렇게 보필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고 내 아래가 아닌 나와 사이드 바이 사이드에서 동행하는 나의 동반자다 라는 생각을 남편이 갖도록 말씀을 통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리더십의 그 제1 첫 번째 자리를 누구에게 주셔야 하는데 남편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존재론적인 것도 아니고 이것이 어떤 여성의 가치,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적인 그런 차별이 아니라는 것을 이처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난 후에 너희들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 나란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때 나의 아내는 그의 믿음, 그의 거룩함, 그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때 내가 만약 그런 모습을 보고도 나는 교만에 빠져 있었고 그 가장의 소명을 버리고 내 가족을 그냥 방치해 놓았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듣겠습니까? 나란히 나아가는 두 사람, 부부가 나란히 칭찬을 받고 나란히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작가 Matt Capps라는 분은 We are redeemed by God and restored to God 이라는 글을 썼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량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회복되어 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냥 휙 지나갈 수 있는 표현이었는데 가만히 보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어떤 의미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제 성화시켜 주시는데 그 성화라는 회복의 과정은 불투명한 어떤 마지막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의 표현을 빌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차 나가는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어떤 거룩함을, 성과 성욕에 대한 모든 유혹을 받으시면서 죄를 범하지 않으셨던 그분이 어떠한 성결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생각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그 옛사람의 불을 끄고 주님을 기뻐하는 새 사람을 키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 전달 게임, 제가 오늘 설교 서론에서 말씀드린 그 게임에서 10명이 아니라 100명이 동원이 돼도 첫말과 끝말이 일치할 수 있는 길이 있죠. 중간중간에 첫말이 무슨 말이었는지 재확인하면 됩니다. 첫말이 무슨 말이었는지 확인하면서 지금 변해간 왜곡된 말들을 표현들을 교정을 하고 그리고 계속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돌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돌아가서 삶에 대해서, 성과 이성에 대해서, 교회와 가정에 대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많이 왜곡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언제나 주신 이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이 교회를 이루어주신 그 가정들을 주신 이유는 이 세상에 구원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 빛을 비치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기관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나의 위치에 충성하고 속속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날마다 목적하면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와 나란히 주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며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침묵기도 드리십시다. 자신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주님께서 주신 그 첫 말씀에 비해 왜곡된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왜곡된 삶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지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여 바로잡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서 주신 가치관을 기뻐하며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그 도움을 주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남성과 여성 그 차이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특히 아내와 남편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결혼관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리더십의 소명과 또 보필의 소명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고 이것은 어떤 존재론적인 차이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역할의 차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결혼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거룩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남성들과 여성들이 각각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하고 주님을 닮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이성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가 골방에 있을 때부터 변화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치관에 맞는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을 우리가 기뻐하고 바라보기를 원하고 또 배우기를 원하는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의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결혼관계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공통된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곳을 바라보면서 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서로 돕고 상호 협력하면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주님 오신 그 구원의 기쁨의 빛을 비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